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검찰은 오늘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뒤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해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며 국가 분열을 초래하고도 반성하고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형량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벌금 1,185억 원, 미화 1억 1천만 달러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결심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윤 대표가 개인적 사유로 사퇴를 결심했고 렉스 틸러슨 장관이 마지못해 사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미 CNN 방송에 이 시점에 사퇴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오는 3월 2일까지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인 윤 특별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관해왔습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이어도 서남방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한국군이 대응 출격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34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남방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전투기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4시간 27분 동안 비행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했다며 국방부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동구타 지역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5시간 휴전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공습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동구타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시리아 정부군이 휴전 시간에도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시리아 정부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젠스 레르크 대변인은 5시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은 인도주의나 의무지원 차량이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국방부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동구타에서 27일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인도주의 휴전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되기 전 지인에게 신변에 대한 위협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말레이시아 경찰 간부는 오늘 말레이 법원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피고인 두 명에 대한 심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정남은 말레이시아의 지인 토미 요시오 씨에게 살해되기 6개월 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면서 운전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요시오 씨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정남은 지난해 2월 6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요시오 씨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정남은 같은 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카오행 항공기 탑승 직전 독극물 공격을 받고 살해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지켜보자면서도 올바른 조건 하에서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want to talk also 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s. Otherwise, we're not talking. You know, they've been talking.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반응을 내보인 이유,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결과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미북 간 탐색적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핵 협상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 들어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적설량은 많게는 15cm, 강수량은 5에서 20cm로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4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지켜보자면서도 올바른 조건 하에서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So they want to talk. First time. They want to talk. And we'll see what happens. That's my attitude. We'll see what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며 어떤 일인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특별하며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을 돕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날 대화를 원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미국 역시 대화를 원하지만 올바른 조건 하에서만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want to talk also 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s. Otherwise, we're not talking. You know, they've been talking for 20.
그러면서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다른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이미 해결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를 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ve been talking for 25 years. And you know what happened? Noth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spent billions and billions.
또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어떤 것들을 지워줬지만 북한은 합의서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시 핵 관련 연구를 재개했다며 이는 끔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역시 뭔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에게 북한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었지만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He told me it's the single biggest problem that this country has. But they didn't do anything.
또한 지금보다 과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북한을 매우 강경하게 대해왔다며 중국 역시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왔으며 이는 자신이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hina has really done more probably than they've ever done because of my relationship.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이어 러시아는 이와 달리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빼낸 것들을 북한에 넣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 역시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y want to see it come to an end also. I think everybody does. Talking about tremendous potential loss.
이어 모든 사람들 역시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규모의 엄청난 인명피해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신중합니다. 북한의 의도가 분명치 않고 또 직접적인 입장 표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만 북한과 대화할 것.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건 아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환경 아래서 미북 대화를 여는데 열려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화통화 바로 전에 남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넘어 협력하기를 바라며 미국도 적절한 시점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밝힌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올바른 조건, 이 올바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이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 위협과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다른 무기 시험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환경이 조성됐음을 보여주는 진지한 신호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이 다시 그 올바른 조건을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이 바라는 조건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이 아직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의 접촉에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대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비핵화와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비핵화와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채 미국과 대화 용의를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비핵화와 핵미사일 시험 중단 의사가 없다는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간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 이에 대해서는 김 부위원장과 여러 차례 접촉한 한국 정부도 어떠한 시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대미 협상의 유일한 카드인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이 쉬울 것으로 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이 공이 북한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현 시점에서 관심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용의에 이어서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사를 발표할지 여부입니다.
네.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 미북 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과 미북 간 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긴장 완화 국면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자, 한국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미북 간의 협상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 이후에는 그동안 연기됐던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언제든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월 이전에 미북 간 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훈련 재개와 함께 한반도 정세가 올림픽 이전의 대립 국면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한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특사에 이어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최고위 인사들로부터 비핵화와 미북 간 협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사흘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27일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조만간 미북 간 탐색적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핵협상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7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 부위원장이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잇따른 접촉을 통해 앞으로 미북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한국 측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이번 회담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영철이가 돌아가서 어떤 보고를 어떻게 하고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고위 당국자에게 한국과 미국의 입장,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준 것은 일단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고 부원장은 특히 이번 대표단에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판문점 회담에 외무성 간부가 나온 적은 있지만 서울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미국과의 대화에 대비해서 대표단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고유한 교수도 북한 측 대표단에 최강일 부국장이 포함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병행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문제도 이건 북미 간 의제라고 하면서 남북 간 의제로 다루는데 그 반대했는데 지금부터는 핵 문제도 남북 간 대화에서 다루고 또 이번에도 해외식 대표단으로 최강일을 내려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북한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병행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좀 더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유한 교수는 특히 북한이 과거에는 남북 대화에서 핵 문제를 의제로 꺼내는 것 자체를 거부해왔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직접 천명한 데 대해 경청하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만으로도 북한이 과거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북한 측이 한국의 지도자가 얘기하는 자리에서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전상 들어준 것이지 북한의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 문제에 관해서 미국하고 지금 기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 보유국의 군축 협상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미북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화 용의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미북 간 탐색적 대화는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국대 고유한 교수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려는 것 같다며 최근 조선신보를 통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영환 부원장도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탐색적 대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탐색적 대화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일단은 탐색 대화 수준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국면이 탐색 대화의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해서 그것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건 동결 수준에서 대화를 끝내겠다는 거고 미국은 궁극적인 비핵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라토리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비핵화 대화의 시작은 아니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간 대화에서 조속한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로서는 외교와 군사 측면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대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하며 그때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막다른 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보였지만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결과도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expressed a desire to hold talks, but let us be completely clear. Denuclearization must be the result of.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선수들 간의 경쟁에 추가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전 세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막다른 길이라는 점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계속 상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 23일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의 영구적인 비핵화를 위해 100%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mpanie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should know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100% committed to the permanen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또 미국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누가 동참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 이끌 것이라며 북한에게도 더 밝은 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lead 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on the regime. We also believe that there is a brighter path available to.
샌더스 대변인은 대화의 전제 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화는 미국이 과거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과 일맥상통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s we've said in the past that any conversation that we have would match the comments that we've been making in public and anything.
이어 이 점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여부를 결정할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평창에서 북한 측과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기회를 놓친 것인지 보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think so. I think that the message that the United States wanted to deliver was the one of maximum pressure and we continue to do that.
미국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최대 압박이며 미국은 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는 공개 발언이나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의 사적인 대화 모두에서 명확히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데 성공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미한 양국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our alliance is as strong as ever. I think you saw that both with the vice president's visit and certainly over the last.
이어 펜스 부통령의 방한과 지난 며칠 동안 양국이 협력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에 비협조적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앞서 나가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n terms of whether or not there will be any consequence, I'm not going to weigh in ahead of time. And we certainly.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은 앞으로 할 일을 절대 미리 광고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할 때까지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대화할 뜻을 밝힌 건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비오 상원 의원은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의도를 경계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한 건 제재 완화를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핵을 갖게 될 때까지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루비오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VOA에 북한의 진지한 대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을 방해할 지렛대이고 힘이자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김정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요청한 건 미한관계 분열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의 대화 제의가 진실하다면 미국은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밝히면서도 그러나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김영철은 한국인 수십 명의 죽음과 여러 건의 사이버 공격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대북 원유 제재를 포함한 계속되는 압박과 외교가 병행될 때 북한의 위협을 낮출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동안 경제적인 압박과 외교적 관여가 병행될 때만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미북 간 직접 대화와 무조건적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직격탄을 맞은 북한이 숨통을 트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인데 의미 있는 협상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례 없는 대북 압박과 국제사회 빈틈없는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게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와 연결된 최대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maximum pressure is working. The sanctions are biting.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even more intense than in the past.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대화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공격적인 핵과 미사일 시험을 통해 상당한 기술적인 핵미사일 진전을 얻어냈고 이에 따른 우방국 중국까지 가세한 유엔의 대북 제재 등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김정은이 제재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That North Korea made very substantial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last two years with aggressive testing. But the testing has also come with a very high price.
미국 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공은 이제 전적으로 북한에 넘어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앞서 백악관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역시 향후 북한의 행보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바스티안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드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의 협상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If they wish to talk, then that can be taken as a signal of good faith.
조만간 실시될 미한 연합훈련에 따른 북한의 행동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당장은 비핵화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미한 연합훈련이 양측 대화에 복잡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see North Korea interested in denuclearization right now. So yes, I think the exercises might complicate.
세이모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진심으로 미국과의 협상 기회를 엿본다면 연합훈련에 대응하지 않겠지만 반대로 이에 반발하며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면 미북 대화는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번 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북한 역시 큰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f Kim Jong-un really is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begin negotiations and reduce sanctions, then he can wait until after.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더라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만약 이루어지더라도 신뢰를 잃은 북한에게 외교를 통한 해법을 기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will hold talks with North Korea, but whether the two sides can agree to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있어 문턱을 낮춰달라고 제안한 데 대해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의 전제 조건은 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건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미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we should ever lower the bar with North Korea. I think our goal has to continue to be comprehensive.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과 북한이 만나 대화하고 의미 있는 협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조건만 내세운다면 절대 북한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I don't know, and I don't know if anybody knows exactly whether this administration actually wants to talk to the North.
아울러 미국 정부가 협상이 아닌 대화 조건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로버트 매닝 아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가 백악관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는 등 여러 차례 혼선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 해법이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안보 환경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위협적이라고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강대국과 불량 국가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를 줄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ve reduced our nuclear stockpile by over 85% since the height of the Cold War.
우드 대사는 26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 미국은 냉전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 이후 핵무기고의 85% 이상을 감축했고 지난 20년 동안 어떤 새로운 핵능력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다른 나라들은 같은 기간 동안 정반대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는 반대로 기존 핵무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했고 핵무기고를 늘렸으며 심지어 새로운 핵능력을 개발해 배치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현재 안보 환경이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역동적이고 복합적이며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점점 더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강대국과 불량 국가들로 특징 지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are violating borders and they are increasing their ability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이들 국가들은 국경을 침범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안보 환경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과 핵태세 검토 그리고 최근 열린 군축회의에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들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날 군축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이 최근 올림픽 기간 동안 취한 조치들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e need lasting improvements based on the central objective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영내 평화라는 중심 목표에 기반을 둔 항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이냐치오 카시스 외무장관은 북한의 모든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Nous appelons la Corée du Nord à se conformer à toutes les résolutions pertinentes du Conseil de sécurité.
아울러 모든 관련국들이 핵 위기를 줄이고 대결의 위험을 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조셉윤 미 국무부 특별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사퇴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윤 대표는 26일 이 시점에 은퇴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결정이라며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윤 대표의 사임을 승인했으며 윤 대표는 금요일인 다음 달 2일 국무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계인 윤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북한을 방문해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면담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또 미얀마와 태국, 싱가포르 등을 돌며 북한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에 앞장서왔습니다. 윤 대표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기 전 주 말레이시아 미국 대사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역임했으며 두 차례 한국 근무를 통해 미국의 아태 지역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의 해상 활동을 겨냥한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해외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숫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북한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이름과 고유 번호를 도용해 국제 수역을 운항할 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이틀간 북한 수역을 벗어난 북한 선박은 단 6척에 불과했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선박을 확인한 결과 25일과 26일 공해상과 해외 항구 등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은 동명산호와 류홍 2호, 사양산호, 보은 1호, 동명 9호, 이 모닝호였습니다. 조사 기간을 일주일로 늘려도 북한 선박의 숫자는 단 3척이 늘어난 9척에 그쳤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발견된 동명산호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과 인접한 한반도 서해상을 운항 중이었습니다. 또 지난 20일 발견된 금강 3호만이 유조선이었을 뿐 다른 모든 선박들은 각종 화물과 컨테이너 등을 실을 수 있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포착된 북한 선박이 10척에 못 미치는 건 그만큼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이 크게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을 기준으로 포착된 북한 선박은 지난 2016년 7월에는 약 80여 척, 지난해 4월에는 40여 척이었습니다.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줄어든 정황은 선박의 안전검사를 진행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1일부터 26일 사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2척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8척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 선박이 줄어든 건 국제사회 강화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해 선박으로 주로 운송되던 석탄 등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과 12월에는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원유와 정제유의 양의 상한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라인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연스럽게 선박의 숫자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선박 식별장치 AIS를 켜고 정상적으로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항하는 북한 선박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지난 23일 북한을 겨냥해 발표한 국제운송주의보에서 북한 선박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 행태를 낱낱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다 미국 정부에 발각된 북한 선적의 금운산 3호의 경우 모항을 다이렌으로 허위 기재하고 선박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 번호 역시 다른 선박의 것을 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금운산 3호가 포착됐을 당시 동중국해를 운항하고 있었지만 금운산 3호가 위장하려 했던 선박은 중국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금운산 3호는 유조선이었지만 도용 피해를 입은 선박은 화물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금운산 3호의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원래의 국제해사기구 번호가 적혀 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다른 북한의 유조선 천마산호도 같은 방식으로 중국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번호를 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3일 국제운송주의보와 함께 북한과 연관된 선박 28척과 운송회사 27개 등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재가 북한과 관련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announcing the largest set of sanctions ever imposed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is action targets the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를 겨냥한다며 이날 조치가 최대 경제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3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고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소식.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나서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행동을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입니다. 자, 중국에서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없애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과 부주석직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중국 헌법 79조 연속 임기 제한 조항 삭제를 건의하고 어제 개막한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 19기 3중 전회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가 5년 임기를 두 번 총 10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없애자는 건데요.
네.
예, 이를 놓고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길을 터주기 위한 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요. 중국인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서방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공영방송인 PBS는 시 주석이 사망할 때까지 최고 권좌에 머무는 종신 집권 계획일 수 있다는 제목을 뽑고
네.
예, 미국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고요. CNN 방송 또 블룸버그 통신 등은 주석이 아니라 황제가 군림하는 시대로 중국이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정해진 임기가 없으니까
네.
주석직의 임기 제한 없애는 걸 그쪽에다가 빗댄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언론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중국계 샤밍 교수는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 1915년에 중국에서 황제 제도를 부활시켰다가 1년여 만에 반발에 부딪혀 취소했던 위안스카이의 사례에 비유했습니다.
네네.
네, 이 샤민 교수는 성명에서 위안스카이가 황제 제도를 되살린 건 100년 전 일이었다면서 계몽된 중국인들은 군주제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테난먼 민주화 운동을 이끈 뒤에 미국에 망명한 왕단, 중국 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장을 역임한 옌자치 등은 100명 가까운 중국 안팎 유력 인사들이 긴급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도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중국 청년보 산하 잡지인 빙덴의 주편, 이 편집장을 지낸 리다퉁이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린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네, 이 리 전 주편은 국가 주석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으로 한정하는 건 이 문화 대혁명 이후에 1인 독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이를 폐지하는 건 역사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걸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29기 3중 전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되는데요.
네.
예, 여기서 인민대표들이 반대표를 던지라고 리 전 주편이 주장한 겁니다.
네네.
예, 민주화 운동가인 차첸구어도 어제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중국 국민은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개헌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차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차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다퉁, 차첸구어 주장들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검색하면 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예, 당국이 관련 검색어 자체를 차단했거나 비슷한 글이 올라오면 즉시 삭제하기 때문으로 파악되는데요.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 등 매체들 보도를 보면 종신제, 위안스카이 등 이번 개헌 반대 목소리와 관련된 검색어는 물론이고요. 반대한다, 부끄럽다, 시대 역행 등의 문구를 SNS에 쓰지 못하겠습니다. 또 황제와 관련된 단어들도 금지됐습니다.
네. 이곳에 관한 미국 정부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은 이 관련 현안이 중국 정부 내부 문제라면서 구체적으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의 정례 브리핑에서 무엇이 자국의 최선인지 중국이 결정할 문제고 결정은 중국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네요.
네, 재임 중에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 18개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 미화로 약 1억 1천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 지난해 3월에 탄핵 파면된 뒤에 구속 수감됐는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네, 재판부가 관련 혐의들을 18개로 추려서 공판을 시작했을 만큼 아주 방대한 규모 사건입니다. 주요 혐의들만 소개해드리면요.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삼성, 롯데 같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뇌물, 강요죄 관련 혐의들이 있고요. 또 공식 지책에 없는 측근인 최순실 씨가 정부 주요 인사와 정책, 대통령 연설문 작성 등에 관여하도록 한 기밀누설, 직권남용죄 관련 혐의 등이 큽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이자 비선실세에게 국정을 맡겨서 국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검찰 구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은 이제 법원의 몫으로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구형한 건 이만한 벌을 내려달라고 이 재판부에 요구한 거고요.
네.
예, 법원이 검찰 구형 유지 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등의 의견을 고려해서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형량이 30년으로 상당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요.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6일로 예고돼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았다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이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국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대체로 적절한 구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또 각자 재판을 받고 있죠.
네, 비선실세로 활동하면서 국정농단을 공모한 인물로 지목된 측근 최순실 씨는 얼마 전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지금 2심 재판을 준비 중이고요.
네.
예, 이들이 만든 재단에 돈을 낸 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26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을 만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을 만나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국이 슬픔에 빠져 있다면서 이제는 슬픔을 행동으로 전환할 때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총기 규제 강화를 실행에 옮기자는 말인데요. 26일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제시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요한 것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 범프스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방의회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은 범프스탁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범프스탁이라는 게 이게 자동소총 관련된 거죠?
예, 반자동소총을 이 자동소총으로 만들 수 있는 부품을 말합니다.
네네.
예, 지난해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때 범인이 범프스탁으로 개조한 이 자동소총을 쏜 게 드러나서 범퍼 스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원래 이 자동 연사 기능을 가진 소총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범퍼 스탁의 판매나 구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예, 총기 관련법의 구멍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라스베가스 참사 이후에 연방의회에서 이 범퍼 스탁 판매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결국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주지사들에게 의회가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행정명령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범프스탁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요즘 그 학교 안전 강화 관련해서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사들을 무장시키는 그런 방안인데 이 방안이 어제 회동에서도 언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되는 교사들을 무장시키자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몇몇 교사가 총을 소지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두고 지금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반대 여론이 상당히 거센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모든 교사가 아니라 조건을 갖춘 교사로 무장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네, 조건을 갖춘 교사.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총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거나 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교사들만 무장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회동에 참석한 몇몇 주지사는 교사 무장 반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백악관 회동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총 살 때 원칙적으로 신원 조회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원 조회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아서 전과자라든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총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막자는 겁니다.
네.
예, 현재 연방 상원에서는 연방 수사국이 운영하고 있는 신원 조회 전산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이번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의 정신병 치료센터와 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이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무기를 살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눈길을 끄는 말을 하나 했는데요. 자신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총기 난사범에 맞설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상 1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상 2도, 낮 기온은 영상 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7도로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 영상 6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해주는 영상 3도, 낮 기온 영상 8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상 1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 내리는 곳 많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청진은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0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지역에 오후에 비가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밤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검찰은 오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뒤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벌금 1,185억 원, 미화 1억 1천만 달러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미 국무부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부 헤더 노트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윤 대표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를 결심했고 렉스 틸러슨 장관이 마지못해 사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미 CNN 방송에 이 시점에 사퇴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오는 3월 2일까지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인 윤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관해왔습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이어도 서남방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한국군이 대응 출격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34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전투기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4시간 27분 동안 비행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했다며 국방부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동구타 지역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5시간 휴전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공습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동구타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시리아 정부군이 휴전 시간에도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공습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시리아 정부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젠스 레르크 대변인은 5시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은 인도주의나 의무지원 차량이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되기 전 지인에게 신변에 대한 위협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말레이시아 경찰 간부는 오늘 말레이 법원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피고인 두 명에 대한 심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정남은 말레이시아의 지인 토미 요시오 씨에게 살해되기 6개월 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면서 운전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요시오 씨의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정남은 지난해 2월 6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요시오 씨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정남은 같은 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피살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대응하고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 강력하고 새로운 외교 진영을 꾸리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시 주석이 새 외교 분야 인사를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외교 부문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전 서기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부총리로서 미국과의 전략 경제 대화를 이끄는 등 20년 동안 외교 업무에 관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